사무엘서 5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5장 11절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함께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다시요. 주의 말씀은 내 길에. 정말 이거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하시는 분은 정말 복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계신 분이 분명합니다. 내가 가는 길에 또 내 앞에 정말 빛이 되신 주님. 그래서 헤매이지 않고 혼란스럽지 않은 주님의 사명을 다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중심이고 우리가 언제나 지켜야 할 가치인 것을 봅니다. 오늘 영생을 살고 계십니까?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 영생을 살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플로리다 지역에 있는 그 목회자 훈련에 초청을 받아서 오게 됐는데요.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을 제일 많이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환경이 그렇게 잘 안 됐습니다. 그래도 이번 주에 이렇게 구역에서 말씀을 나누면서 참 마음이 많이 기쁜 것도 있고 또 한쪽으로는 제가 좀 깊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다 컴퓨터 가지고 계시죠? 예?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사양의 컴퓨터를 가지고 계시다 할지라도 만일 그 컴퓨터가 바이러스가 먹거나 아니면 거기에 악성 코드가 심겨지면 그 컴퓨터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쓸모없게 됩니다. 저는 이 시대의 교회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마귀는 교회에 악성 바이러스 코드를 이미 심어놔서 교회가 회복불능의 상태로 달려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사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 보고 전 눈물이 났어요. 그 감사에 대한 찬양을 같이 부를 때 왜 예배 때 이런 감격이 없을까? 왜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감사가 없을까? 간단합니다. 평상시 자신의 삶 속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이런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와 진정한 삶이 예배가 되는 이런 예배의 삶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로 교회가 채워지는 한 교회는 계속 불행해질 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고쳐지지 않을 겁니다. 별의별 프로그램을 다 진행하고요, 어떤 시스템과 조직을 다 갖춰도요, 교회는 안 변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그 지체들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좀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저는 교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교제를 통해서 더 많은 얘기들을 듣고 같이 대답하고 나누고 이런 시간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공부를 마치고 제가 알기로는 교수님 같으신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MZ세대들, 그러니까 지금 그 청소년과 그 MZ세대들을 젊은 세대를 이제 아들, 딸로 가지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그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한테. MZ세대인 자녀들이 교회에 오기 싫어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교회를 데리고 올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제가 차 타고 오면서 기도한 바가 있어서 예빈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빈아, 교회 가는 게 즐겁니? 즐겁지? 그랬더니 네. 왜 즐거운데? 그리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충분한 대답을 할 시간이 없어서 대답은 하지 못했지만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 가정에서 아이들이 진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하고 진짜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사랑하는 이런 부모들을 보고 자라지 않는 한 교회는 우리 시대에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그 예배는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형식만 남고 진짜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사라지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후배들에게요, 뭐 여기에서 후배 목사들에게 권면하는 이 말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제가 하는 그런 권면들이 있습니다. 예? 뭐 그 얘기는 그렇고요. 제일 중요한 건 정말 네 가정은 어떠냐? 네 가정에서 네가 먼저 행복하냐? 아이들이 행복해하고 있느냐? 그걸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에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보여진다면 아이들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를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의한 교회 공동체가 차세대 교회 공동체의 대안이 될 겁니다. 분명히 말하는데 이렇게 건물 중심 그리고 조직과 시스템에 의해서 굴러가는 이런 교회는 앞으로 가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조직과 시스템이 아주 필요하지 않느냐?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그런데 먼저 행복해진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그런 조직과 시스템도 운영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거꾸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 문제를 이미 가정 속에서, 자신의 삶 속에서 해결받고 기쁘고 감사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하고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그 영적인 퀄리티가 다릅니다. 이미 교회 오기 전에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제가 대안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리타이어하고 난 다음에 제 결심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 작은 아들하고 작은 며느리에게 중점적으로 제가 복음을 전하고 얘들을 진짜 주님을 따르는 제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우리 집에서 같이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알고 젊은 부부들 몇이서 저희도 가도 됩니까? 그래서 그래 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중학교 전교에서 1등하는 여자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성적이 뭐 2등으로 떨어지거나 3등으로 떨어지면 그걸 못 참는 엄마가 있어요. 예? 우리 하영 사모는 와서 만나봤는데 박선희 자매라고. 근데 이 자매하고 딸하고 성경 공부해 왔는데 마치 그냥 이 엄마는 이렇게 그냥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그냥 피곤한 삶이 핏발이 서가지고요. 예? 그냥 기타줄 팽팽 이렇게 당겨놔서 건드리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긴장감을 갖고 딸도 딸대로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어요. 예? 그래서 왔어요. 첫날 제가 성경 공부를 마치고 나서 엄마를 불렀습니다.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에게 사과해라. 어떻게 사과하느냐? 나는 네가 공부 잘하기를 원하고 옳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너를 내가 푸시하고 지시만 했지 내가 너를 안아주지 못했다. 나에게는 이 세상에서 네가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가장 소중한 존재야. 이렇게 말해라. 그리고 딸이 보는 데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보여줘라.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되고 매일 기도하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줘야 된다. 그렇게 하겠냐? 그렇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딸에게. 그리고 그때부터 얘는 성경을 붙들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두 달 후에 우리 집에서 성경공부를 마치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 어린 딸이 제 손을 꼭 잡더니 눈물이 글썽글썽해가지고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엄마가 너무 많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는데?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엄마가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시고 성경을 늘 가까이 하시는 모습을 제가 보고 또 엄마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부탁했습니다. 집에서 되지도 않는 가정예배 드리려고 하지 마라. 가정예배 통해서 아이들에게 훈계하지 마라. 가르치지 마라. 성경을 펴서 아이들과 교제해라. 성경 한 구절씩이 있고요.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예루하고 예빈이가 왔을 때도 제가 우리 집에서 성경 가져오라고 해서 같이 성경을 펴서 읽고 얘기하게 했습니다. 뭐 엉터리 대답하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칭찬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아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깨닫게 되고 경험된 말씀들을 나누는 겁니다. 그때 아이들이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부모와 교제하고 관계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저는 상담을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는 게 있습니다. 복음은 능력이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복음이신 예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것이 없고요. 예? 새롭게 하시지 못할 것이 없다. 그 플로리다 마지막에 갔던데 거기에 좀 제가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인데 좀 속도 많이 새기지만 하여튼 좋은 영적인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 중에 셋째가 전교에서 1등하는 애인데 등수가 뭐 4등인가 5등으로 떨어졌다고 아빠가 푸시라니까 얘가 터져버렸어요. 근데 이게 그때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미 계속 이렇게 누적되어 온 계속 푸시당하고 계속 힘들어하던 것이 그날 폭발해버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방에서 4개월 동안 안 나오고 이 부모가 얘기하자면 그냥 주먹으로 막 때려 부시고 엄마도 치려고 하고 예? 근데 그 아들 같은 목사가 제가 떠나기 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열 가지를 좀 적어주십시오. 그래서 제일 먼저 톤다운해라. 소리치지 마. 큰 소리로 말하지 마. 아이들한테. 두 번째 명령하지 마. 뭐든지 이게 군목이라든지 공군군면 제가 짧게 있는 동안에 다 명령을 해요. 야 물 좀 가져와. 그 막내 아들한테 자식아 물 좀 가져와. 그렇게 하지 마라. 물 좀 갖다 줄래? 나 목이 마른데 물 좀 줄 수 있어? 이렇게 말해라.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해라. 그냥 몇 가지를 쭉 적어줬더니 그렇게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요 하나의 방법이지. 예?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게 안 되는 게 우리입니다. 안 되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겐. 예?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사람들이 예? 아주 본질적이고 아주 근본적인 아주 쉽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들을 너무 엉터리로 하거나 그런 영적인 삶들이 무너져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원인을 제가 몇 가지로 발견했는데요. 여기 한번 비춰줘 보실래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째,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죽어있습니다. 죽어있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갈 줄 모르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과 지혜가 없는 겁니다. 아니, 그 삶을 살아낼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전혀 그냥 관계를 못하니까.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반드시 발견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이고 하나님은 얼마나 완벽하신 하나님이신가.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이걸 발견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복음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삶이 없이요. 이런 삶이 없이 자꾸 제가 특히 플로리다에서 목사님들하고 밤늦게까지 교제하면서 그냥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았어요. 그중에 우리 태시 목사하고 나이가 똑같더라고요. 젊은 목사가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이 전하시는 복음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싶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가는 교회에서 큰 문제가 일어날 것 같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 진심은요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성경대로 설교하고 성경대로 말씀을 전하다가 쫓겨내면 그냥 나가라. 뭐 밥 먹기 위해 목회하냐. 나가면 되지. 제가 그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진심은.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이게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거 내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예? 슬로우 다운 해라. 슬로우 다운. 천천히 가라. 천천히 가면서 계속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바른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 바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예? 시간이 없어서 더 못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한 교회는 안 변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건 구역에서도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살려내시는 일을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야 비로소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바울이 죄와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신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습니까? 영어로 big love,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 또 2장 8절에는 그분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예? 믿음으로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 구원도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거저 받는 선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 그래야 뭐가 달라지든지 말든지 하죠. 아니, 더 정확하게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달라지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뭐 그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분인지 그분이 그리고 어떤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놀라운 분이신지 알 거 아닙니까? 모릅니다. 몰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짧게 여러분들과 어떻게 하면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오늘 전 그 찬양이요. 아, 너무너무 힘이 됐어요. 예? 그 생활 속에서,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거는요,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면 부를 수 없는 찬양입니다. 곡이 좋아서, 곡이 좋아서 그냥 흥얼흥얼 따라하는 노래하고 삶의 고백으로 부르는 찬양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그런 감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감사가. 아, 오늘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 같아요. 저는 앞에서 눈물이 나서요. 그 찬양을 부르다가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오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다가 결국은 엎어져서 감사를 배우고 하나님이 왜 그런 문제들을 나에게 주셨는지 그걸 알고 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은 주님의 성령으로 더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살아나시면 돼요. 살아나시면 오늘 살아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지금 여기서 여러분을 살리실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제목이 영생을 살고 계신가요? 영생을 살고 계시나요? 이 뜻인데요. 영생이 뭡니까? 영생. 영생. 영원히 사는 거. 영원히 사는 거. 이 영원한 삶은 누구 안에만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영생을요, 다른 말로는 뭐라 하느냐? 요한복음 요한일서에는 계속해서 영생이라는 단어와 생명이라는 단어를 고쳐 이렇게 교차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생명이 누구의 생명을 말해요?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만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난 본어게인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요, 구원이라고, 영생 이꼴 구원, 그래도 맞는 말이에요. 또 영생 이꼴 구원 이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래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들, 이 다음에 가는 하나님 나라 말고요, 이 다음에 가는 하나님 나라를 자꾸 바라니까 되지도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엉터리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 단언에서 얘기하는데요, 이 다음에 죽으면 가는 천국을 꿈꾸는 사람들은 지옥에 갑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지금 내게 임한 하나님 나라, 이 나라를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영생을 사는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 주님의 그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려낸 사람들을 가리켜서 에베소 2장 10절에서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 그랬어요. 만드신 바. 이 만드셨다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요, 걸작품이라는 뜻이에요. 포이에마라는 걸작품이라는 뜻이에요. 영어 그 포이에마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영어 단어가 포임, 시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나 다 시인이 된다는 겁니다. 저도 가끔 시를 씁니다. 부끄러워서 밖에 내놓진 않지만 찬양하는 사역자들이 제 시에다 곡을 붙여도 되겠느냐, 그래서 갖다 쓰라고. 그래서 준 시가 몇 개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 시를 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에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I'm so happy 하니까 거기서 자동적으로 그런 시흥이 떠오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새롭게 창조한 이 사람들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뭐랍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이미 새 피조물이 된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다시 창조된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셔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거기서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은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으신다. 무엇으로 드리는 예배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요, 정말 인격적인 교제와 관계가 이루어지면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하나님과 그런 인격적 관계가 이루어지려면 하나님과 DNA가 요만큼도 다르지 않은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야 여러분이 변합니다. 변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영적으로 죽어있을 뿐 아니라요, 또 예수님의 부재, 예수님이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어요. 자, 삶이 분명한 모두 따라오는지 아십니까? 삶에 대한 고백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 고백과 함께 분명히 그 삶에 대한 결과도 나타나는 겁니다. 예? 에베소서에서는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참 제가 이번에 미국에 와서 깊이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왜 하나님이 교회를 말씀하실 때 자꾸 가정 얘기를 할까? 부부관계, 자녀와 부모들 관계. 아, 저희 미국에 와서 제가 철저히 깨닫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가정이 회복되지 않는 한 교회는 소망이 없다. 이게 제가 얻은 결론입니다. 아, 내 복음의 내용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 복음의 내용은 변할 수 없지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무엇을 회복시키는 삶에 내가 중점을 줘야 되는지 주님이 저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제가 모르겠어요. 오해하는 건지.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니까요, 가정이 파괴되면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요. 미국이 너무 외로운 사회야. 한국은 그냥 좀 짱박힐 때도 있잖아요. PC방이라도 있고 어디 영화관이라도 가고 없어요. 여기는. 그래도 뭐 뉴욕이나 LA나 뭐 시카고 같은 대도시는 있을 거예요. 그런 애들이 좀 숨을 만한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그 부모를 보고 배워야 되거든요. 우리 아빠 엄마는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아, 진짜 존경할 분들이다. 이게 되면 그 다음엔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그런 사람들이 함께 동역을 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 드려보세요. 아마 이 예배가 셀레브레이션 되고 말 겁니다. 축제하는 예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예배가 될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나? 예? 그 속에서 주님과 주님을 경험하는 삶이 있나? 그러니까 예수가 부재한 그곳에 예?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예?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큰 실수를 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무나 다 끌고 가려고 한 거예요. 교회 나오는 사람이면 다 품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너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 진리에 대해서 아무 관심 없는 사람들, 아무리 그 사람들에게 얘기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그 저에게 질문을 던진 형제들 정말 고민하고 있다는 게 제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이랬어요. 자녀들이 아빠를 존경할 것 같은데 맞지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부인이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틀림없는 거예요. 자녀가 우리 엄마가 너무 변했어요. 내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할 정도면 그 가정은 아이들이요 교회 나오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뻐하고. 예? 그래서 우리 예빈이에게 물어본 거예요. 제가 즐겁니? 괜 즐거울 겁니다. 왜? 아빠 엄마가 진심으로 사랑하거든요. 저는 자식 잘 못 키웠어요. 사랑을 그렇게 주지 못했어요. 예? 살기 바빠가지고요. 근데 너무 후회돼요. 그런 것들이. 예? 다 하나님이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긴 하지만 내가 그렇게 사는 게 아닌데. 그래서 그런 후회를 남기지 않으려고 우리 집에서 아들과 며느리를 데리고 성경 공부를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은 삶이 예배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행복해집니다. 어제 뭐 이렇게 또 고성 교사님이 뭐 설교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삶이 설교가 되면 설교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삶이 설교가 되지 않으니까 이건 목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는데 아이들에게 가정예배라는 이름으로 푸시를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그런 가정예배 빨리 때려치세요. 하나님이 그런 예배 받지도 않습니다.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아이들만 괴롭힐 뿐입니다. 사람은요 인격적이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스스로 깨닫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용기를 내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내가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제가 연 목사님에게 난 목사님 그렇게 사랑해 주지 못했어. 미안해. 아니야, 뭐 그랬는데. 제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삶 속에서 가정에서 이 영적인 실체가 없으니까 자꾸 뭘 따라다니냐 하면 사람들을 따라다니지 않으면 이상한 신비로운 것들 이런 것들을 자꾸 따라다녀요.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제가 브라질의 상파울로에 집회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숙소에서 쉬고 있는데 다른 교회, 내가 집회하는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의 집사님들이 10명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5명씩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왜 갈등하고 다투게 됐느냐? 한국의 유명한 장모 거식이라고 우리 침례교 목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 나는 코미디나 하든지 배우나 하지. 어? TV에 나가서 돈이나 벌든지 하지. 뭐하러 목회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또 미쳐요. 그 쇼맨십 가지고 막 웃기고 막 이러는 거에 홀딱 반해요. 예? 근데 그 사람이 와서 막 쓰러뜨리는 걸 한 거예요.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이 다섯 명 반대쪽은 안 쓰러진 파야. 그리고 이쪽은 쓰러진 파. 그래서 쓰러진 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교만해서 안 쓰러진다. 어? 교만하기 때문에 안 쓰러졌다. 이러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쓰러지면 다냐? 이러고 싸우다가 목사님한테 유권 해석을 부탁한 겁니다. 목사님 뭐가 옳습니까? 우리에게 유권 해석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이 대답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셨던 거예요. 왜요? 자기가 초청했잖아. 자기가 초청해서 그런 집회 했잖아. 그러면 에? 정직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이분들이 갈등하다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듣자마자 1초도 망설이지 않고요. 오케이. 쓰러진 분들, 당신들 쓰러진 게 영적인 것이라고 인정합시다. 인정해 드릴게.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당신들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쓰러지고 난 다음에 일어나서 변화되신 삶을 사십니까? 제가 그랬더니 아무 대답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안 쓰러진 사람들한테 그랬어요. 말해보십시오. 이 사람들 변했나? 그랬더니 아니요. 전에하고 똑같은데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호통을 쳤습니다. 어?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어? 왜 변하지도 않는, 삶이 변하지도 않는 쓰러지는 게 왜 필요합니까? 그거 왜 해야 됩니까? 그게 영적인 겁니까? 정신들 똑바로 차리십시오. 어떤 유명한 목사가 와서 어떤 말을 했고 어떤 무슨 은사를 했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당신들과 주님과의 관계가 분명한 게 더 중요하지. 야, 아멘들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다 관계가 좋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가만히 내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맞거든요. 삶이 변하지도 않는 쓰러지는 거 왜 쓰러져야지? 자기들끼리 고민하다가 나를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그 교회에 강사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제가 집회를 하면서요. 일부러 아주 온전히 순전한 복음만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 날 목사님하고 나하고 우리 아내하고 사무실에 셋이 있게 됐습니다. 나보다 젊은 목사님이니까 제가 목사님 쳐다보면서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장 목사님 초청해서 그런 일을 해서 지체들이 갈등을 하면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과를 하시든지. 나는 그 목사님이 그런 일을 하는지 몰랐다. 내가 모르고 초청한 거다. 해명하시든지. 아니면 그게 잘못된 거라고 분명히 유권 해석을 해 주셔야지. 왜 안 하십니까? 그 목사님 비겁하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나한테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목회자든 장로든 집사든 뭐 선교사든, 전 선교사 훈련을 하도 많이 다녀서요. 수십 년 선교사 생활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선교사들 가정이 개판입니다. 깨져 있습니다. 예? 김조동 선교사라고 부인하고 이혼 직전에 있고 아이는 집을 뛰쳐나가고. 예?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선교 크로스 해라. 문 닫아. 오늘부터. 그리고 가정에서 가족들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라. 그거 먼저 해야 된다. 그래야 당신은 사역에 힘을 얻을 수 있다. 이분이 정말 1년 동안 크로스했습니다. 정말로. 그 밑에 사람들한테 맡기고, 그리고 온전히 가족들과의 회복을 위해서 이분이, 그리고 회복된 후에 한국에까지 외국에서 훈련을 받으러 왔어요. 제가 훈련하는 자리에. 얼마나 기쁜지. 근데요, 자기는 안 변하면서, 예? 선교사들, 또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자기는 안 변하면서, 자꾸 방법을 배우려고 그래요. 방법. 어? 제가요, 젊은 목사들하고 교회 본질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면서 얘기 좀 하려고 그랬더니 교회에 대한 자기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다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MZ세대들을 위해서 교회의 패러다임이 일대 전환이 오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우리는 봉착해 있습니다. 지금 포스트 모던 시대입니다.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절대 가치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너도 신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시대에 누가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강제로 끌어다 놓는다고 해서 교회가 변하겠습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 절대 가치가 예수님께 있고 절대적인 진리가 예수님이고 절대적인 사랑이 예수님 안에만 있다. 이거를 경험을 해야 그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살 거 아닙니까? 제가요, 그 우리 침신대에서 그 박영철 교수님이라고 저와 좀 아주 친분이 있는 분인데 이분도 제자 훈련을 저처럼 하다가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너무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나처럼. 그런데 초교파로 목사님들이 한 500명 이상 모이는 그 자리에 저를 두 번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3박 4일씩 두 번을 그 목사님들에게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에게 강의를 하는데 그 목사님들 중에는 PhD 가지신 분들도 많습니다. 전 PhD 없습니다. 제가 무슨 학문적인 얘기를 하겠습니까? 거기서? 그분들이 감동을 받겠어요? 그래서 오로지 어떻게 복음을 제시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경험하고 만났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장로교 총신대 신대원에 신대원에서 교수하시는 김현진 교수님이라고 이분이 참석하셨다가 큰 충격을 받으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은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그래도 교회가 큰 대형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목회하는 목회를 보니까 맨날 싸워. 집사들이 모였다 하면 싸워. 갈등해.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민을 한 겁니다. 이게 정말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인가? 이런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지? 너무 고민을 하다가 이분이 그냥 사도행전을 고민하면서 읽다가 사도행전에서 교회 공동체를 발견한 겁니다. 성경적인 교회 공동체. 그래서 이분이 영어 선생을 때려쳤습니다. 그 당시 고등학교 영어 선생이었는데 영어 선생을 때려치고 집을 팔아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공동체라는 이름을 가진 공동체는 다 찾아다니면서 보고 듣고 연구하고 그래서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쓴 논문이 공동체 신학이라는 논문입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거나 인터넷으로 사실 수 있어요. 공동체 신학이라는 논문을 써서 교수가 되시고 그리고 학교에서 공동체 신학을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공동체를 봤으니까 이 공동체 교회를 한번 세우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학문적인 분명한 이론을 가지고 있고 고민을 했던 목사인데 왜 안 될까? 이분이 너무너무 고민을 하다가 제가 그 침신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목사님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분이 복음을 듣고 큰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저를 개인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나는 이번에 목사님이 복음 전하시는 복음을 듣고 문제가 뭔지 분명히 발견했습니다. 분명한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도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도 좀 와주시고 그리고 학교에도 좀 와달라. 그래서 제가 그 총신대 신대원에도 갔었고요. 그리고 그 교회에 가서 복음도 전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그 또 공동체 세미나를 할 때 저한테 소그룹을 맡아서 리더가 좀 리더 역할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복음도 전해달라 그래서 제가 갔었습니다. 제가 갔다가요 너무 놀란 게요.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공동체 목사들은 다 모였어요. 공동체라는 이름을 가진.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거든요. 근데 교회에 대해서 몰라. 그중에 교회에 대해서 진짜 잘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미국 사람이에요. 예? 우리 침례교회 아나베프티스트라고 말하는 그 아나베프티스트의 메노나이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러더라고요. 아니, 한국 전통 문화에 교회에 좋은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뭔데요? 그랬더니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오빠, 형, 동생 다 같이 살잖아요. 그 가정과 같은 교회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그분은 말한 건데 한국말이 서투르니까 그분 하나 정신이 온전히 박혀있고 다 교회가 뭔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실망해가지고요. 아, 이분들이 진짜 교회 공동체가 뭔지 모르는구나. 여러분, 그분이 뭐 공부를 안 해서 신학적인 백그라운드가 없어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진짜 순수한 복음이신 예수님 안에서의 그 생명과 영생을 먼저 살아내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을 그때 안 겁니다. 안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바로 사도 요한이 활동하던 시대, 이때가 AD 90년에서 95년경이거든요. 근데 AD 33년에서 100년까지를 무슨 시대라고 말하죠? 초대교회 시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아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에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 아십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건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예수님께 돌아가자. 아멘.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예수님께 돌아가야죠.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안 돼요. 예? 초대교회도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AD 90년경에 사도 요한이 교회 안을 들여다보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 교회 안에. 아니, 믿는다고 말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진리이신 예수님을 너무 몰라. 예?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세요. 예수님이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시비를 걸잖아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이 이 뜻입니다. 너희들이 진리를 아냐? 진리가 뭔지도 모르잖아. 어? 진리를 모른다 그러니까 시비를 거니까 이 사람들이 기분이 나빴어요. 예? 그러면서 뭐랍니까? 어? 죄의 종이라고 너희들을 주님이 정죄합니다. 너희들 종교생활하는 거 말고 교회 다니는 거 말고 여전히 너희들이 죄의 종로로 타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 말씀을. 아니,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대로 자유하라 한다. 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러고 우겨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느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처럼 살지. 근데 너희들 아브라함처럼 사는 것하고 너무 다르잖아.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어요? 모르세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로마서 4장에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누구를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이지 행위로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진리가 진리이신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손이면 아브라함처럼 살지. 그러니까 이제 화가 진짜 났어요. 예수님이 조금 더 강하게 시비를 겁니다. 너희는 너희 애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거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에이 마귀 새끼들아. 이러고 예수님이 강하게 어프로치한 겁니다.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애비 마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화가 난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귀신 들렸다. 그러면서 돌멩이를 들어서 예수님을 때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정체가 드러났죠. 건드리니까 나오는 겁니다. 가짜인 사실이 드러나는 겁니다.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예? AD 90년경에 초대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가득 찼던 겁니다. 가득 찼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믿게 하고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려내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이 참 재밌어요. 이렇게 두 챕터로 나눠져 있어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7가지의 표적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표적은 사람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행하실 수 있는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그 기적을 행하셨다고요.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37절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더 많은 기적도 하나님이 행하셨으나 저희들이 믿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결론이에요. 믿지 않았다. 무슨 말이냐? 표적보다 더 중요한 게 뭐지요? 그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아멘이에요? 우리 이 예배 형식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정말 마음으로 사랑하는 말이 아니고요. 예? 뿜어진 사랑이 아니라요. 진짜 사랑으로 관계할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단언해서 말하는데요.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 나를 누군가가 목숨 걸고 사랑하는데 나도 그 사람을 목숨 걸고 사랑해. 이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여러분이 주님과 그렇게 사는 거 아이들이 보면요, 행복해할걸요? 예? 평생 목사로 산 저의 제자인데 제가 얘기했어요. 네가 변하면 애들이 변한다. 방법이 없다. 애들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보여줘라.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큰 아픔이 뭡니까? 보고 배울 사람이 없는 겁니다. 예? 아니, 보여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지. 예? 그래서 가정에서 서로 사랑해서 이게 교회로 옮겨져야 이게 진짜 예배가 되죠. 거꾸로야. 행복해지기 위해서 교회와, 변화되기 위해서 교회와,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이 교회 문 밖만 나가면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아. 그런 사람들에게 변화가 온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있나요? 없나요? 그럼 그냥 설명할게요. 집에 가서 그냥 들으세요. 들으세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본오게인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려고 그들에게 요한복음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해서요, 이렇게 회람서신으로 교회마다 돌아가면서 읽게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요한복음을 읽고도 자기 안에 영생이 있는 사실을 몰라. 그래서 다시 요한일서를 기록하면서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 예수를 믿는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내가 이것을 기록했다. 자, 다시 이건 읽어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3절. 요한일서 5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저기 나오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는 거 확신하십니까? 정말로요? 내가 어떻게 영생이 있고 어떻게 영생을 누리고 있느냐 물어봐도 금방 대답하실 수 있죠? 예. 분명히 예수를 믿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무지해. 내 안에 영생이 있는 사실을 잘 몰라. 그래서 그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요한일서를 기록한 겁니다.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영생을요, 영생을 그 요한일서 5장 11절서부터 뭐라 그래요? 생명. 어? 영원한 생명, 또 예? 영생,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얘기해요. 예? 이 생명은 우리들에게 없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예?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I am the living bread. 나는 살아있는 떡이다. 살아있는 떡.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예?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니 뭐 식인종이냐? 내 살을 먹으라고 그러게? 이런 인간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떡을 먹는 게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아주 사실적이고 실질적인 관계. 자, 우리가 떡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떡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내 피가 되고 살이 되잖아요. 예? 여러분이 예수님과 분명한 관계 속에서 살면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생명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과 내 안에 이 영생이 있음을 날마다 어떻게 확인하고 이걸 어떻게 누리고 사는가? 제가 이걸 가르쳐 드릴 테니까 오늘부터는 꼭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사시지 않은 거 완전히 다 회개하고요. 완전히 여러분의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예? 크리스찬의 라이프 스타일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이게 바뀌지 않는 한 교회는 바뀌지 않습니다. 소망 없습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다 같이 한번 가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자, 그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자, 여기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한번 다시요. 예수님은,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시다. 아멘? 이 똑같은 비슷한 말씀을 어디서 하지요? 요한복음 1장에서 얘기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 임마누엘에 계신 분이 바로 그분이 예수님인데, 예? 그 예수님을 매일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분이, 그분 안에 영생이 있는 것을 확신하고 그분 안에 있는 영생을 내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만날 겁니까? 예수님을 말씀 안에서 만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다시요.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안 변합니다. 요한복음 전반부에 기록한 것처럼 내 눈앞에서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을 봤어요, 여러분이. 아우, 예수 잘 믿어야지. 한 달만 지나보세요. 예? 언제 봤지? 한 열 달 지나면 내가 그걸 보기나 했던가? 인간이 그렇게 악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과 기적을 보고도 또다시 환경에서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여러분과 나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내가 성경을 읽는 수준은 그건 어린아이 수준입니다. 아직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을 폈다 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말씀하셔. 아니, 내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끌고 가.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이쪽 방향으로 인도해 주셔. 그 시애틀에 이번에 제가 갈 계획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모님, 어머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가서 목사님들을 정말 위로하고 사모님도 정말 위로하고 싶었는데 무슨 이유에선지 못 가게 됐습니다. 어제 문자를 받았는데 목사님이 2주 동안 그 마음을 사귀는데 너무 힘들었다고. 목사님 너무 죄송하다고 그렇게 문자 왔어요. 아니라고. 목사님이 힘드셨을 거 생각하니까 너무 내가 마음이 힘들다고. 근데 그 바람에 플로리다로 발걸음을 하나님이 옮기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모님이 전화 와가지고 울어요. 울면서. 사모님 미안해하지 마요. 괜찮아요. 우리 양들이 불쌍해서 그렇죠. 너무 불쌍해요, 목사님. 그리고 우시는데 마음이 아파가지고.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참 마음 아파요. 말씀 다시 비춰주세요. 다시. 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듣고, 그 다음에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만진 바 되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이 고백이 돼야 이게 주님과의 진짜 교제입니다. 아멘. 다시요.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해. 그리고 나를 발견해. 이게 진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예? 진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생을 사는 비결이에요. 그런데 말씀은 아예 덮어놓고 살아요. 왜? 바쁘니까. 읽을 시간 없으니까. 정말 그래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할 짓 다 해요 여러분. 에? 시간이 없다는 건요 핑계밖에 안 돼요. 정시간 없으면요 에? 밥 먹는 시간이라도 빼서 밥 굶어가면서라도 성경을 읽으면 살아날걸요. 그래서 이 말씀 바로 뒤에 요한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교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교제. 우리의 교제는 밥 먹고 같이 웃고 떠들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먹어야 돼요. 그래야 릴렉스해지지. 어? 먹는 교제도 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교제가 뭐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하는 코이노니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 이게 진짜 교제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제가 한국에서 목회자 세미나 때 목사들에게 한 얘기예요. 예? 제가 여기 나오기 두 달 전에 기독교 장로교회라고 그 노회에서 강사로 청빙을 했어요. 저를. 제가 가서 이랬어요. 여기 PhD한 목사님들 많으시죠? 신학적인 얘기를 듣고 싶으면 교수님께 가서 듣든지 유튜브를 들으시면 될 겁니다. 나에겐 그런 거 기대하시지 마십시오. 저는 오직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왜? 본질이거든요, 그게. 본질적인 얘기거든요. 네? 자, 같이 한번 읽겠어요? 말씀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만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만난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생명 안에서 교제를 할 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큰 기쁨입니다. 큰 기쁨.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이게 되면요 교회를 막 기뻐서 올걸요? 일주일 내내 기다려요. 그 어린 딸이. 담임 선생님하고 엄마는 과학고등학교나 외국어고등학교를 보내려고 했는데 얘가 진짜로 날 통해서 예수 만나고 나서 뭐라 그랬냐 딸에게. 네가 가고 싶은 학교 가. 나는 기도해 줄게. 그래서 얘가요 인터넷으로 찾아갔고 크리스찬 학교를 찾아서 갔어요. 일부러. 자식, 여러분 소유물 아니에요. 조금 더 있어 보세요. 예? 지금부터 그 아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아이가 왜 힘들어하는지를 먼저 생각하세요. 그리고 내가 변하면 됩니다. 내가. 예? 그래서 이 교제가 우리를 그렇게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기쁨이 가득한 교제. 예? 기쁨이 가득한 코이노니아. 이게 이루어지는 게 교회여야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조현재 집사님이 저보고 리타이어 하신 후에 뭐 하고 사세요? 나 많이 바쁩니다. 제가 복음 전하는 일로 저 바빠요. 그런데 진짜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교회 공동체를 성경적인 교회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는 형제들이 있어요. 형제들. 형제자매들이 있어요. 내가 그들을 한번 제대로 한번 세워보려고 저도 지금 생각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기 시작하면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변합니다. 새로워집니다. 나는 변하지 않은 사람들이 시스템과 조직 안에서 집사도 하고 직분도 가지고 있고 그러면요 그건 교회 공동체 아니에요. 사파리야. 사파리. 사나운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피곤해. 예? 그건 목회 아니죠. 그런데 이미 교회가 그렇게 굳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패러다임이 전환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감히 이 교회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꿔야 될, 이미 바이러스가 먹은 교회를 어떻게 하면 이게 시프트할까, 이걸 생각하지도 못해요. 감히 엄두도 못 내고 있어요. 근데 저는 후배 목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외람 때지만요, 교회가 목사를 섬길 수가 없어요. 너무 어려워서. 근데 목사는 지금 애들이 셋이야. 목사의 가정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망가지면 그 애들은 누가 책임질 거예요? 야, 가서 일해. 네가 잘할 수 있는 거 찾아서 해. 그리고 가정을 살려. 사모님을 살려. 그리고 교회도 네가 섬겨. 내가 단언해서 얘기하는데 차세대, 다음 세대의 목회는 기존 교회의 그런 시스템이 아니야.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 그리고 발렌티어로 섬겨도 돼. 돈 잘 벌면. 근데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또 돈 잘 보니까 뭐라 그러냐. 돈 잘 번다고 또 뭐라 그래. 그래서 제가 그 교회 가서 그랬어요. 내가 하라고 그랬다. 내가. 진짜로 내가 하라고 그랬거든요. 예? 그런데 한국에서 온 형제가 골프 가르치던 선생인데 5년 정착했는데 한 달에 기껏 월급 받아봐야 2,700불 받았대요. 너무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목사님이 데려다가 같이 일을 하게 했어요. 작년에는 예? 16만 불인가? 18만 불을 가져갔대요. 예? 그 형제하고 점심을 먹으면서 얘기하면서 목사님 만난 거 감사해? 그랬더니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너만 누리지 말고 이제 정말 교회도 잘 섬기고 지체들 잘 섬겨. 제가 이런 말 했어요. 이런 말. 여러분 힘든 거 정말 이 미국 생활 정말 힘들게 살더라고요. 이렇게 찾아다니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요. 부모는 부모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자녀는 자녀대로 힘들어하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몰라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복음 전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거 얘기하고 그리고 또 아주 전문적인 상담은 하영 사모하고 해라. 그리고 제가 소개해 줬어요. 여러분이 변해야 됩니다. 어디서? 성경 안에서. 아멘입니까? 자, 우리 골로새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 구절 더 읽고 마칠게요. 골로새서 3장 16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뭐가 풍성히 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그 다음에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 다 나와 있죠. 시와 찬미를 부르고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이게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너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피차 내 안에 거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이럴 때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예? 이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에베소에서는 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옆 사람 보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거하지 않으면 소망 없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다시요, 한 번 더. 당신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거하시지 않으면 당신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요, 이제 결론으로. 사람들이 이래요. 말씀 너무 어려워.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 어제 뭐 제가 이렇게 살짝 지나가는 소리 들었는데 구약 성경을 요즘 읽는데 너무 무섭다. 여러분, 무서운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율법 아니에요. 율법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 죄와 요만큼도 상관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죄인이라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아멘? 왜 성경을 읽는데 무서워? 성경을 깊이 모르니까. 성경을 가지고 사는 삶이 없으니까. 그러고서 뭐라 그러냐. 말씀을 어떻게 지켜? 너무 어려워. 너무 힘들어. 다 핑계입니다. 예? 자, 우리 신명기 30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다 찾으셨나요? 11절 보겠습니다. 30장 11절. 자, 같이 한번 읽겠어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 핑계대지 말란 말이에요. 어렵다, 너무 멀다, 이렇게 말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 다음 구절 읽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 같이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요. 이런다는 거예요. 하늘보다 높은 이 말씀을 어떻게 지켜? 못 지켜. 내가 구역에서 이 말씀을 소개했더니 신명기를 그렇게 읽었는데 1000번대 이 말씀을. 발견을 못한 거죠. 발견을. 예? 자, 그 다음 구절 또 읽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 같이 한 목소리로 쭉 14절까지 읽겠어요. 이것이 시작.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들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니라. 자, 14절이 핵심입니다. 14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자,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지키고 행하려고 해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옛날 개역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힘이 가까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고요? 힘이 가까워.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먼 만큼 여러분은 영적이지 않은 사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가정이 망가지는 것을 경험할 거예요. 반드시 망가지는 걸 경험할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그 말씀을 심히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이 생명의 떡일 뿐 아니라, 예?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광야 40년 왜 걷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그 생명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시려고 40년을 걷게 하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읽어보세요. 신명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 즉 행할 수 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에도 없고 마음에도 없어. 마음엔 온갖 죄의 쓰레기들로 가득해. 그런데 뭘 합니까? 하기는. 예? 그 말씀이 심히 가까울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입에 달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마음에 있을 때 여러분이 그냥 쉽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순종을 따로따로 써놓고 얘기하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이 돼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하는,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관계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고, 그리고 그 말씀이 얼마나 힘있게 나를 이끌고 가시는지 경험하시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셔서 이 교회가 그런 사람들, 말씀이 풍성해서 피차 서로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로 충만해지는, 그런 사람들로 채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요.